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군함이 26일 남중국해에 인접한 필리핀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이세호는 이날 필리핀 루손섬 수비크망에 입항했습니다. 이세호는 헬리콥터 넉 대와 360명의 자위대 병력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마사키 다카다 함장은 필리핀과 우호 친선 관계를 원한다며 이번 필리핀 방문은 해군 장병들의 휴식과 재충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일본 잠수함이 15년 만에 수빅만을 입항하는 등 3주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두 번째 필리핀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이세회는 지난 2013년에도 태풍 하이난으로 6천여 명이 사망한 재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남부 규슈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신칸센 고속철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7일 구마모토 강진으로 불통 상태였던 구간에서 신칸센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일본 철도 당국은 지난 14일 강진으로 구마모토역 근처에서 철도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신칸센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는 27일 이번 구마모토 연쇄 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규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에 달하며 수백 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정보당국 수장이 임기를 2년 남겨놓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은 게르하르트 신들러 연방정보국 국장이 재무부 관료 출신 브루노 칼로 교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측은 27일 이에 대해 정보국은 앞으로 수년간 안보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임무 혁신 등 커다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국이 미국 국가안보국과 유럽 동맹국에 대한 감시 활동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의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해리우 씨가 26일 별세했습니다. 올해 79살인 해리우는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인 해리우 씨는 중국의 동맹인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반대했다가 1960년부터 15년간 노동개조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수감기간 중 해리우 씨는 강제노동과 각종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우 씨는 1985년 미국으로 망명해 중국의 열악한 수감시설과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해왔습니다. 또 미 의회 연설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과의 회동을 통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7일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날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0%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더딘 경제성장 탓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물가와 국제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과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도 목표치인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 달 전보다 미국의 경제를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 브라질에서 신종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신종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보다 6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또 조류 독감에 감염된 환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신종 조류 독감은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상파울루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주에 발생한 신종 조류 독감 환자는 800여 명이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종 조류 독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애플사의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애플 측은 201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3% 감소한 50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mixed bag. Clearly there is trade that continues to go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and this is something we're looking at.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으며 상부의 지시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이 추가적 핵과 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와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회담에서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와 도발 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윤 장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와 함께 중국과 밀접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높은 위험 상태에 있다면서 관련 국가들이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하며 정세 긴장을 피해 한반도 핵 문제를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되돌려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의 이날 회담에 대해 한중관계와 현재 한반도 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소통 증진과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중국역에서 양측 간 교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ixed bag. Clearly there is trade that continues to go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and this is something we're looking at very carefully along with our Japanese and Korean partners.
블링컨 부장관은 북중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가품들의 경우 교역을 막으려는 중국 측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석탄, 희토류,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며 제재 이행 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해 제재 이행 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is now increasingly beginning to realize, which is that the greatest source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is North Korea and the actions of its regime.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라는 점을 중국이 갈수록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예전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블링컨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한 수준인지 중국의 영향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would not join us in trying to effectively use the leverage that they have over North Korea to try to move
중국이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과 동맹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정식 협의를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위반을 주도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행정부가 법안에 따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법을 어긴 증거를 바탕으로 단체와 개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가 경솔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선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역시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at has more influence.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확인 가능 여부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잠재적 조치와 관련해 새롭게 평가할 만한 것은 없다고 어니스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other options as we move forward if North Korea continues with this kind of behavior.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 미국이 뉴욕을 방문 중이던 리수영 북한 외무상의 동선을 제한했던 예를 들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옵션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you know as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decisions that we believe are counterproductive.
북한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결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응 방안으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노부 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충분히 형태를 갖추고 검토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재의 진정한 파급 효과는 엄중한 이행에서 나온다며 북한 정권이 그 영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초 4차 핵실험 당시 5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 갱도와 핵물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핵실험 실시는 정치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시행으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 20여 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제사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며 제재 대상을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27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했던 제재처럼 북한 정권의 현금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expand the sanctions to all North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천 전 수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범위를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연관 있는 품목이나 기업은 물론 석탄 등 지하 자원을 거래하는 모든 국영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시스템 접속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에 대한 포괄적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자제력이 부족하고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경하게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박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econdary sanctioning against Chinese companies.
차석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전후해 대부분의 중국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규모 은행이라며 2차 제재를 가하더라도 미중 관계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럼에선 이와 함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북한이 압박을 느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등의 양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같은 외교적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as we conduct a diplomatic strategy, we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사일 방어 체계나 재래식 무기의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좌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어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좌는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용의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북한이 핵실험 동결 등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경미한 움직임만 관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26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경미한 움직임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25일 현재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징후는 북쪽 갱도에서 폐석 더미로 이어지는 궤도 위에 손수레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이 손수레들은 채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지만 현재 이 손수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트럭과 장비, 인력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쪽 갱도 등 다른 곳에서도 장비나 인력, 채굴 활동의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중순 5차 핵실험을 암시하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선언한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당한 숫자의 차량과 장비가 관찰됐지만 22일부터 25일 사이에는 그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일치한다고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가 36년 만에 다음 달 6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7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7차 당대회를 5월 6일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당대회이면서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5년차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경제와 국방 분야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한 첫 사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개인 제재 대상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최성일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했습니다. 최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최 부대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단천 상업은행 미얀마 지사에 근무했던 최 부대표는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옮겨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을 갖고 대사관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해당 업무를 본 것으로 베트남 정부 등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최 부대표에게 추방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부대표와 함께 파견됐던 김중정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표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발표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최 부대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미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추방 통보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베트남의 단천 상업은행에는 현재 김 대표의 후임자가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평가됩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 8일 최 부대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에 대한 거취를 묻는 BOA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트남 외교부는 거듭된 BOA 추가 질문에 26일 확인 중이라는 짧은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효과적으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사항 위반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연례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언론 매체들은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보도는 심각한 제재 대상이며 외국의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보유하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지난해 6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주일위원장이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매체의 반입도 금지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밀반입된 해외 DVD는 외부 세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불법 매체에 대한 추적과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유입되는 정보와 매체가 증가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도 약화되면서 당국의 단속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일부 보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인 프로퍼블리카의 리처드 토펄 회장은 이날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가진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탄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ce between repression and technology is winning. That doesn't mean repression doesn't have.
정보 탄압과 기술 간의 경쟁에서 기술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토펄 회장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기술의 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며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나 학생들에게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와 쿠바, 벨라루스 등 9개국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가 9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각각 1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1점으로 28위에 올랐고 한국은 33점으로 66위에 그치면서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176위, 베트남은 183위, 중국은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슐티 대표는 하루빨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슐티 대표는 북한 지도층에 김정은 정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7일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과 해외 탈북자 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를 찾아 김정은 제1위원장을 하루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주민을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일행들은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시나폴슨 소장에게 북한 내부 주민들이 찍은 북한 인권 관련 최신 동영상과 북한 인권 자료 등을 기증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북한 자유화 전략 대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노력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해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탈북자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모두 녹음해 한국의 대북방송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으로 방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통해 북한 지도층에게 김정은 정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9월 비무장지대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따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건 바로 대북 방송을 통해 매일 저녁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인권 유린 실태 등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과 의류 수출이 지난달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전면 금지한 품목들은 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의류의 수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약 1억 60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3월과 비교해 3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석탄 다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의류로 약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석탄과 의류에 이어 수출 3위 품목은 각종 광물로 약 1,700만 달러가 팔려 지난해 3월에 비해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석탄과 함께 외부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철광석은 대중 수출액이 42%나 줄었습니다. 그 밖에 유엔 결의 2270호가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금과 희토류, 바나듐의 대중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보일러 기계류로 약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전기기구 부품이 약 1,8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이 약 1,6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는 북중 두 나라 간 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화학 비료 수입액은 5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4% 증가했습니다. 북중 간 원유 거래는 3월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로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항공용 등유는 이 기간 중국에서 북한으로 약 4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전년에 비해 30% 정도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해외 북한 담당 1차장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가 최근 북한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한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앞서 노시창 기자가 라 석좌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책을 펴게 된 동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그 부정이로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그 장성택 숙청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본인에게는 전혀 그 아무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변호사도 물론 없고 변호인도 없고 법정에서 피고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네.
그냥 인정했다는 그런 말 하나만으로 사람을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거에 이어가지고 또 그 사람에 관한 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책으로라도 그 사람의 말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성택을 어떤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 경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한국에는 대릴사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영어 표현은 없어요. 대릴사위가.
네.
일본은 있어요. 그 묵고요시라고 일본말에는 아마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처가가 아주 부자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하는 경우에 남자가 자기 혼자 살 능력이 없으면 거기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대릴사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네.
장성택의 경우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간 셈이었죠.
아,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경계인으로 리미널 이그지스턴스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민간 그 금기 중에 하나가 문지방에 서지도 말고 문지방에 앉지 말고 문지방을 베고 눕지도 말라. 그 경계선의 사람의 그 위험을 예민한 민감하게 되는 것을 말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택의 그 위치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문지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장성택의 예?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그 정권의 핵심에 있었어요. 늘 그러면서 그 핵심의 논리에만 그 몰입하지가 않고 그 정권 바깥에 체제 바깥에 상황에도 늘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항상 그 체제의 공식적인 그 담론은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고 국민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간의 바깥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사해야 했고 영양실조로 그 고생을 해야 하고 의료시설 같은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은 늘 의식을 하고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이 그 사람의 그 위상의 독특한 점이었죠. 개혁과 개방, 중국식으로 우리도 개방을 하면 또 훨씬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안의 논리하고는 어긋나는 일이었죠.
네.
그 대릴사위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던데요. 요약해서 좀 예, 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주 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권을 잘 관리한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의 편에서 유능하다기보다 그 자기 체제를 잘 그 보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적대적인 소재를 갖고 자기 구상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흔히 그 김정일 위원장을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좀 황당한 주의가 산만한 사람으로 남한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그 위기에 빠진 정권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도전자들을 모두 숙청함으로써 예.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 그렇죠. 체제에는 실패의 단초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 예. 이 장성택도 그런 과정의 희생자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에 건 중요한 거는 권력 승계를 위한 경쟁에 룰이 있어야 해요. 어떤 룰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고 권력 승계를 위한 경쟁에 제도화가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네. 정권이 안정이 돼 있는데 김정일이나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모두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네.
상대방을 모두 숙청을 해버렸지만 권력을 넘겨주는 권력 승계를 그 political succession을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게 그 북한의 경제적인 실패나 또 여타의 다른 실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데 실패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 권력 승계의 제도화가 없이는 어떤 사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북한의 실패는 그 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성택이 등장했다가 처형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서의 개혁과 개방 가능성은 사라진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난망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나와야 해요. 민주주의 나라의 선거 때를 보면 과거에 뭐가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정책 대안들이 나와야 해요. 옛날에 이걸 한 결과 나쁜 점들이 많았다.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권력 승계를 제도하는데 실패해버리니까 계속 과거의 연속이 돼요. 옛날에 위대했다. 옛날에 위대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 개방의 전망은 없다고 보는 게 옳죠.
지금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아주 경직된 안정이 있죠. 경직된 안정이 있고 그 상당히 여유가 있게 여러 가지로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런 안정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만은 비판도 많고 뭐 그 서로 간의 그 비방 같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건 안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에는
네.
북한의 경우는 굉장히 경직돼 있는 이런 안정이죠. 아무도 비판도 할 수도 없고 반대도 없고 또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는 경직돼 있는 부서지면 아주 심하게 부서질 수 있는 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직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서 북한 정책을 다뤘던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로부터 북한 장성택을 분석한 최근 저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정부 산하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계양구 협의회가 탈북민 자녀들에게 학습 관련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7일 2016년도 1학기 지원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학생들이 신청한 책을 우리가 준 거잖아요. 근데 책 고를 순이 우리 여기 학생들 못지않아요. 안목이 좋습니다.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청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 지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계양구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탈북민 자녀들에게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1학기에는 12가정이 학습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의 최재현 회장입니다.
2016년도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행사로서 이 계양구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그 학습지를 지원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교과서 자체가 다르니까 국내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죠.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이 많이 있네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나이와 학년에 따라 원하는 책들이 다르게 마련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에서는 미리 탈북민 자녀들이 원하는 책들이 무엇인지 조사해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을 구매해 지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 문화예술분과의 박연희 위원장입니다.
아, 저는 대학생 두 명의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큰 것보다는 엄마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사춘기인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려서 온 아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학교 생활에 그 적응을 잘 하는지 어떤 점이 힘든지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그 수준별에 맞게 책 고르는 수준이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걸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책으로 여기 책까지만 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학과 국어, 역사책에서부터 중국어 학습지까지 다양한 학습 도서들을 지원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 김순덕 부회장입니다.
만화식으로 나왔고 참 애들이 보기 좋게 나왔고 또 중국어 그 책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참 책이 좋게 잘 나왔구나 우리 저 애도 좀 사다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딱 와닿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막 책 읽기 싫고 막 힘들었고 그랬는데 요즘 책을 보니까 머리에 딱딱 와닿게 그럼 또 만화책으로 나와서 재밌고 또 중국어 그거 배우는 것도 좀 영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한글로 나오고 또 옆에 쓰기가 있고 그래서 아이 참 좋았고 저 엄마들한테 그런 책을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한국과 북한은 교육 과정과 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배운 그 영어하고 여기서 쓰는 영어가 틀려가지고 그런 데서 많이 애먹었었는데 연산 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스토리로 나갈 때 예, 그때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애들한테 좀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평통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지키고 이러는 그 문제를 우리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 1학년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거기서 놓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안 오는데 예, 알림장에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줄임말을 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학생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을 통해 자녀의 학습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지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올해 또다시 학습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라서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세계 역사 같은 거나 지금 수에 관한 거 지금 많이 올해는 그걸 주문했어요. 도형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모르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이번 1학기 지원 사업 이후에 가을에는 2학기에 필요한 도서들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의 최재현 회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사무처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서 저희들한테 저분들한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책을 보니까 저도 우리 손주가 있는데 아이들이 싹싹 머릿속에 들어오게 그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11도, 최고 25도, 남포는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2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23도, 강계는 최저 9도, 그리고 최고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는 최저 12도, 최고 24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 23도,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7도, 최고는 13도, 해산 최저 7도, 최고 14도, 풍산 최저 14도, 최고는 14도, 원산은 최저 7도,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은 최저기온이 6도, 최고 15도, 선봉은 최저 5도, 그리고 최고 1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약간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워싱턴 DC 지역번호 202 그리고 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군함이 26일 남중국해에 인접한 필리핀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세호는 이날 필리핀 루손섬 수빅만에 입항했습니다. 이세호에는 헬리콥터 넉대와 360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마사키 다카다 함장은 필리핀과 우호 친선 관계를 원한다며 이번 필리핀 방문은 해군 장병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일본 잠수함이 15년 만에 수빅만을 입항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남부 규슈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신칸센 고속철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7일 구마모도 강진으로 불통상태였던 구간에서 신칸센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일본 철도 당국은 지난 14일 강진으로 구마모토역 근처에서 철도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신칸센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는 27일 이번 구마모토 연쇄 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규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에 달하며 수백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의 정보당국 수장이 임기를 2년 남겨놓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은 게르하르트 슌들러 연방정보국장이 재무부 관료 출신인 브루노 칼로 교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27일 이에 대해 정보국은 앞으로 수년간 안보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임무 혁신 등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국이 미국 국가안보국과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감시활동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의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해리우 씨가 26일 별세했습니다. 올해 79살인 해리우는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인 해리우 씨는 중국의 동맹인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반대했다가 1960년부터 15년간 노동 개조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기간 중 해리우 씨는 강제 노동과 각종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우는 1985년 미국으로 망명해 중국의 열악한 수감시설과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해왔습니다. 또 미 의회 연설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과의 회동을 통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7일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날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0%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더딘 경제 성장 탓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물가와 국제경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과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도 목표치인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 달 전보다 미국의 경제를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에서 신종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신종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보다 6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또 조류독감에 감염된 환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신종 조류독감은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상팔루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환자는 800여 명이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종 조류독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애플사의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측은 201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3% 감소한 50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간 중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판매 대수는 5,120만 대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22.5% 줄어든 10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매출의 감소 비율은 중국과 타이완 등 중화권이 26%로 가장 컸으며 이어 미주 10% 그리고 유럽 5%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언론자회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개 가운데 50개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